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 중반부터 나왔던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보았던 18절에서 21절이 첫 번째 총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 22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뒤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먼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제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게 다 명령이고 그 이후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23절부터 나오는 복을 누린다는 이런 패턴인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첫 번째는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도를 길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면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런 길을 걷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두는 것.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나의 삶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걷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르게 명령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 내용은 앞부분부터 나왔던 모든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나온 이 21절, 22절에 나오는 명령이 갖고 있는 차이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점층적이라는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 있으신 분은 앞부분을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앞부분에 총괄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좀 세밀하게 보면 좀 다르게 명령하셨어요. 어제 본 내용을 보면 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되라. 뭐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해서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되라.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네 이웃들과 더불어 강론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네 집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놔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았던 명령은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너 자신도 네 자녀도 네 집도. 그래서 안에서 보건 밖에서 보건 네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반면 오늘 주어진 명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어진 명령보다 조금은 진일보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명령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이렇게 점증적인 성격을 갖는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후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들어가서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전쟁을 하면 다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나라를 이룬 다음에는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면 네가 이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셨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엔 뭐가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삶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부분에서 안식, 기쁨, 평안,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라. 이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걸 목표점으로 삼고 하나하나하나 이제 가는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보는 것만 요구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들어가는 것까지만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요구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점층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공부가 제일 어렵고 삶이 힘들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젠장 초등학교보다 공부가 더 많아졌네, 해야 될 일도 많고 왜 이렇게 인생은 문제가 많지? 사춘기가 되면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자꾸 생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정신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편안할 것 같죠. 거짓말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편안할까요? 글쎄요. 사회에서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서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고 더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주어지는 보람이나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조금 조금씩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것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항상 점층적인 모습으로 요구하십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 수준에 맞게 지금 감당하는 정도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항상 이게 좀 버거워서 그렇지 언제나 조금씩 버겁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뒤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23절, 24절에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인데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족속, 일곱 민족, 일곱 나라를 너희에게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잘 보시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비단 가나안만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들, 다른 모든 민족들도 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세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너희보다 힘이 센 너희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 민족들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함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는 건 내가 숫자가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는 거죠. 24절에 보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제되어 있는 내용을 생략하신 겁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전쟁하는 게 전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죠. 나이도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에는 그 땅을 밟고 다닐 때는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나이 많은 늙은이 한 사람이 자기들 식솔을 거느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른 식솔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건 다른 나라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밟겠다고 하면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위협감이 느껴지잖아요. 저 녀석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땅을 밟고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밟고 다니면 뭐 그런가 보다 일하러 왔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2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밟으려고 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보다 강성한 나라, 너희보다 숫자가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면 그럼 내가 너희를 그 땅을 밟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4절 뒤에 보시면 유명한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를 주시겠다고 하는가?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광야는 남쪽이고요. 레바논은 북쪽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유브라데 강은 동쪽이고요. 서해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의 경계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 모든 지역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약속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약속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과 관련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총괄적인 명령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되 자손과 관련된 것, 장수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손, 장수를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하시는 이 복은, 이 약속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건 애당초 처음부터 하셨던 약속을 반복한 것이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지금 언급한 여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가나안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주시지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맨 남쪽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래서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도 가나안으로 가자 하시지만 가나안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꾼 보내죠. 정탐꾼도 가나안만 정탐하고 온 게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가까지 정탐꾼이 가서 다 쳐다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대로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정리해서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얻는 자, 누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다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도대체 어디인가 범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놓고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레바논 또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 이게 전 세계가 아니죠. 아프리카도 있고요. 아시아도 있고요. 아메리카도 있고요. 오세아니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계는 여기서 언급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유럽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메리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여기 다 총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범주를 놓고 보면 전 세계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전 세계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너희를 증인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전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땅인지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양적인 것에 대해서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여지껏 살던 삶의 터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판받아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터전으로 가자.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환경으로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책임져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눈으로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릅니다. 내가 똑같이 한국 땅에서 살아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고 있던 삶의 터전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매우 달라요. 그 이전에는 내가 그냥 심판받고 형벌받고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터전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터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혹은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숫자가 작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강한 자, 많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땅을 그저 바라볼 수도 없지만 나로 그 땅을 바라보는 자, 그 땅에 들어가 밟는 자,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갖고 있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을 알고 소유한 자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심판받은 땅에서 그저 형벌로서 노동을 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자로 머무르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이 약속하신 삶의 터전 위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열매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